오늘부터 사사기 맥잡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맥잡기를 몇 번 했나 살펴보니까 48번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학에서는 맥잡기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해서 총 7책에 대해서 48번에 걸쳐 맥잡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기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사사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사기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내용이 뭐라 그럴까, 상당히 그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방대해요. 여호수아기처럼 어떻게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그다음에 상속재산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뭐 이러한 단순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지 않고,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쩌면 사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큰 글자든 한영대역이든 아니면 뭐 스터디바이블이든 보시면 이제 사사기 이렇게 돼 있고, 가서 보시면 영어로 젖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젖지 아시죠? 우리 옛날에 다 영어 이제 배울 때 판사가 젖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재판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록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알려진 게 없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기록에 따르면 아마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된다 그럽니다. 그럼 언제쯤에 이게 이제 기록이 됐냐? 기록 시기는 주전 한 1100년이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4000년으로 이제 해서 나누면, 그러면 첫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까지 1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1000년.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에 사람이거든요. 그보다 한 100년 전쯤 되는 그 시점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 전체는 약 300년에 걸친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이 됐죠.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재판관으로 나오고,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허락하면서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 그 시대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가 다 끝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상속 재산을 이제 차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통치하는 그 재판관의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시기, 요때까지 약 300년간의 그 역사를 이 재판관기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뭐 수신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2차적으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영어 성경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젖지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원래는 재판관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책명은 크리타이 이렇게 나오는데, 크리타이가 꼭 재판관들을 뜻해요. 그럼 우리말에는 성경에 사사기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동번역인가 어디에서는 판관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판관기, 그러니까 재만 빼고 판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판단하는 그런 관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말의 사사기는 고대 이제 중국의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선비사자 거기에다가 스승 뭐 이런 거할때 그런 그사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제 돼서 사실은 재판관의 그런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주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재판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마치 선비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스승이나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사사가 지금까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사라고 한 그런 말을 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수 없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 자, 히브리 성경에서 보시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일이 생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죠. 예, 그 시대 사이에 예,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죠. 이 지도 가서 보시면 재판관들의 도시들 해서 반영되어 큰 글자에는 뒤에 있는 부록에 7쪽에 있고 스타디바이블에는 18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판관들의 도시들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이 가나안 땅과 요르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하고 반지파 있는 거 아시죠?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지역에 일어났던 재판관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색으로 기록이 돼 있냐? 하얀색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제가 저 위에서부터 읽어 봅니다. 삼갈 보이시죠? 그다음에 엘론, 예, 그다음에 저쪽 옆으로 가면 베들레헴 옆에 이제 입산이라고 있는데, 예, 베들레헴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예. 여기 베들레헴하고 저 밑에 사해라고 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베들레헴 아시죠? 예, 두 군데가 나와요 성경에는. 예, 그래서 이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에브라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그 장소는 밑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저 위에 있는 베들레헴은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거의 성경에 몇 번 안 나온 그런 베들레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 요르단 동쪽으로 가면 거기 야일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나오죠. 예, 그 밑으로 가서 오른쪽에 가면 입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유명한 입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서 돌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압돈이 있고, 그 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드온, 오브라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기드온 보시고, 그 다음에 에훗, 예,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이제 삼손, 그 다음에 이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가서 보시면 기리앗 세벨 해서 거기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 예,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명의 재판관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 재판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바락 아시죠? 예,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재판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총 10명의 재판관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이제 도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고통 중에 빠지게 될 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아니면 구출자를 보냈어요. 그 구원자나 구출자를 히브리 말로, 예, 여기 이제 복수를 쓰면 쇼페팀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수를 쓰면 쇼펫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을, 예,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거를 젖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재판관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 여기에 재판관은 영어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말이 표현하는 그 재판관 판사하고는 뜻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뜻이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보통 판사, 그 젖쥐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봐야 어느 뭐 구역이나 뭐 요런 데 이렇게 담당해서 이런 거 옳고 그런 거 판단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예, 고대 국가에서 이 말은 국가의 순회를 표현할 때도 쇼펫 아니면 쇼피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사용되니까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이 히브리 말이 이제 사용이 됐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 나옵니다. 12명. 예, 12명의 재판관이 나오고 9장에 가서 보시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빼면 12명이고 아비멜렉을 포함을 하면 그럼 13명인데 왜 아비멜렉을 넣냐 안 넣냐 어떻게 결정이 되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이 아니라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재판관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학대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런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아비멜렉은 수에 넣지 않고, 그래서 이제 총 12명의 재판관이 여기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기 상에 가면은 두 명의 재판관이 더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그 다음에 마지막 재판관 사무엘.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면 성경의 총 재판관 수가 몇 명이냐? 15명입니다. 아비멜렉을 빼면 14명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의 주제가 뭐냐? 주제는 하나님께서 추방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추방하질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영토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 그들이 이들의 허리에 가시가 되고 등에 말 그대로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이제 괴롭힐 때 이들이 이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300년 이상 진행되는 뭐라 그럴까 어떤 악순환이죠 이게 그렇죠 이런 악순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2장 읽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장로들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까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내가 왜 가나안 땅에 사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하는 무서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면서 교회가 그냥 완전히 몰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두아데라 교회, 버가모 교회, 심지어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교회들 보세요. 그 지역 교회들 원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존재하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지금 뭐만 남았어요? 폐허만 남았잖아요. 더더욱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사도 바울을 배출한 땅이에요. 소아시아가 터키가 사도 바울을 배출한 땅이에요. 그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거를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일들 하고 교회 일들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개 50대 이상 그래도 무언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경륜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금요 모임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거의가 지금 다 50대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지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같이 낭독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도 이렇게 진행하고 심지어 교회 건물 짓고 이런 모든 일도 다 이분들이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밑에 있는 40대 후반, 40대 중반, 그렇죠? 40대 초반, 30대, 20대, 10대까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15살, 20살 되는 이런 아이들 가운데서 좋은 목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늦추시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15, 20, 25 이런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교회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사사기 이제 우리가 맥잡기를 하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불행하게도 사사기 이후에 지난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지금부터 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이런 역사를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금세 잊어버리고 또 가서 우상을 섬기든지 딴 일을 하다가 또 고통당하면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러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5장 12절에 얼마나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향해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정말 이걸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거 얼마나 뭐라 그럴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성경 예를 들어 아모스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아모스가 어딘지 그걸 못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겨우 신약성경 요한복음 정도 이렇게 찾고 이런 분들이 10년 20년을 다녀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 지금 사도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 이제 먹고 왔잖아요. 전 먹고 온 사람 있으세요? 다 단단한 거 들고 오셨잖아요. 왜 그래? 다 장성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오감,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양심까지 이런 것들을 예,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이걸 잘 훈련을 시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맥잡기를 통해서 그 시대상과 그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저 자신도 화도 내고 정말 어떨 때 해선 안 될 그런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일들을 하며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속중심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예,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대단히 심히 원하신다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맥잡기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빼냈습니다.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들을 빼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매일같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래서 이 강성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 특히 아낙 족속과 같은 그런 거인들까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가나안 땅의 선한 것과 가나안 땅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눈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백성이에요. 땅에 있는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허락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래 누리라고 하는 그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그런 백성인데 사사기를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그 일이 실제로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과 그렇죠? 안위와 이게 잘 산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백성하고는 일단 복의 개념이 틀려요, 신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건강이,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건강이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확률적으로 더 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 품성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부모도 공경하고, 이런 일들이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평생 쫓아다니면 이게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그런 경우로 예외인 경우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고통당하고 너무 그냥 엄청난 재난만 나한테 닥치고 그러는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자꾸 끊임없이 나와 가정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될 때는 이 사사기에 있는 그런 그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과 좋은 이와 같은 그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수아기에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40년간 이들을 인도해서 드디어 여기 이집트에서 쭉 끌고 올라가고 지금 여기 요르단강인데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왔단 말이죠, 모세가.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 이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해. 일단 강을 건너는 겁니다. 첫째, 강을 건너는 거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여기 있는 걸 다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속요업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수아기의 모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여기 있는 그 지역의 대부분은 다 이게 차지해서 만들어줬지만 실제로 가서 그러니까 총론이 있고 우리가 강론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야기할 때 지금 총론적으로는 여기를 다 차지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일부 이런 지역을 가서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이 남아있고 원수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의 이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르단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 이것은 나에 대해 죽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죄에 대해 죽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침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 그게 요르단을 건너는 거로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예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르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어떻게 건넙니까? 믿음으로 건넌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믿음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이런 가면서 어떻게 일이 시작이 되냐.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원수들을 용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사기 이제 보면 원수들을 용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쫓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용인하는 겁니다. 용인. 그런 다음에 너희들 거기 가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부터 나한테 세금만 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잡아먹힌다 그래서 무슨 구원을 잃고 지금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악한 사이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러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냐. 재판관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느 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교회에 선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선물?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여기 집사 형제 교회 리더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면서 재판관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돼야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주신 몇 가지 이유가 여기 재판관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이들을 남겨두어야 이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이와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2장 22절, 3장 4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이들을 남겨두어야 그래야 입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이 없으니까 입증하는 거다. 세 번째, 3장 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려면은 그럼 이들과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온 세상에 군대를 파견하고 틈만 있으면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조그만 데라도 자기들이 개발한 그런 모든 무기 가서 사용을 해봐야 안전성과 모든 게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데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가서 그런 모든 걸 사용을 해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다음 세대가 있는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잡혀먹히니까 그래서 이들하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가서 보시면 거기 들짐승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이 그대로 이들과 전쟁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만 그래야 땅이 야생동물의 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남겨두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다시 말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 살던 그 당시 장로들이 이제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거기 밑줄을 쳤지요. 뭐라고 썼냐면 승리 이후에 패배와 불명예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여기 사사기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시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1장 618절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1장 18절인가 이후부터는 거기까지만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넘어가서부터 끝까지는 완전히 다 패망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심판받고 우상숭배하고 한 그런 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재판관들의 생애, 활동, 직무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주의 이런 국가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면 그러면 절대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모세가 신정 국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신정 국가는 이 국가 체제로만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다른 종교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게 신정국가예요, 지금. 이슬람의 알라 신정국가거든요. 그런 형태의 국가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와 같은 국가가 이제 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재판관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나옵니다. 그럼 재판관들이 언제 나오냐?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해서 고난당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야 할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인도해서 적군을 쳐야 할 그런 시점에 또 이 공의를 수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젖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젖쥐의 명사형은 젖쥐먼트예요. 저치먼트, 그건 재판입니다. 우리말로는 재판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로 저치먼트, 이거는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서 가서 보시면 여기 성경의 용례 이렇게 나와서 뭐로 되냐, 판단의 공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공의를 베푸는 거, 베풀어야만 되는 거, 그거를 저지먼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지먼트. 우리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판단의 공의, 공의. 그러니까 공의, 짧게 개역 성경에 다 공의로 번역했어요. 저지먼트.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게 저지먼트란 단어가 어떻게 공의인가. 개역 성경 가서 보시면 다 공의로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공의. 근데 공의가 보통 공의가 아니라 판단할 때의 공의, 재판할 때의 공의. 아시겠죠? 그런 의미의 공의를 이야기해서, 그래서 개역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 저지먼트를 공의로 번역했습니다. 저희 성경은 판단의 공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래 뜻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12명의 재판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시대적으로 쭉 연대기를 따라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재판관기 오해하기 쉽습니다. 재판관기는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12명이 나오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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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각각의 재판관이 다스리던 시기가 다 다르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겹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거기 재판관들이 누구는 몇십 년, 누구는 몇 년, 이거 쭉 다 더하면은, 그럼 아까 이게 한 30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겹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면 400년 정도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순서적으로 쭉 해갖고 모두 다 더하면 그게 재판관들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예,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타협과 더불어 시작이 되며 무정부 상태로 끝난다. 재밌는 얘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때 모든 것들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타협이 시작이 되잖아요. 맨 끝은 교회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역교회 시리즈도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생겨요. 그럼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성회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지역교회도 정확하게 이 교회의 모든 철학과, 예, 그 다음에 사상과, 그렇죠, 믿음과 이런 모든 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이 교회에 정식 멤버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멤버 아닌 상태로 와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일을 집행하거나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교회를 만들어야, 예,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관이 뭐냐, 무슨 일을 했냐를, 예, 이왕 책의 이름이 재판관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판관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도자 우두머리, 이런 사람을 재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 지금의 판사들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재판관이 됐다 그러면 평생 재판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하실 때에만 재판관 하던 사람도 있고, 또 기드온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영예를 누린 그런 사람들이, 삼손도 어때,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재판관의 영예를 누렸지만 눈이 다 빠지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에서 기둥에 이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완전히 집에 깔려 죽는 그런 불명예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예롭게 죽는 사람도 있고, 예, 또 불명예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고, 전 생애 동안 재판관 한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일부분, 생애 일부분만 재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일부만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지역의 거의 왕처럼 거의 대부분을 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나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지위를 또 물려받느냐, 기드온이 재판관이면 아들이 물려, 그건 왕이잖아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왕과 다른 겁니다. 예, 지위가 다음 세대로 넘겨지지 않는다. 재판관이 없을 때 이런 때는 무정부 상태로도 나라가 유지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런 그 모습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하나님이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재판관을 이제 임명했는데, 예, 어떤 때에는 백성들이, 예, 자기들을 구출해 줄 그와 같은 인도자를 직접 구하기도 했습니다. 구하기도. 예, 또한 이 압제가 이스라엘 전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권위는 왕의 권위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출자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치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은 만들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을 만들거나 이런 거 못하고 백성에게 짐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범죄자 처벌하고 우상승배를 타파하는 그와 같은 제한적 의미의 왕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영예나 보수를 받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 재판관들이 이제 통치하던 그런 시절에 가나안 족속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교도들로 말미암아 이들과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이루어진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에게 삼켜지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뒤에 가서 보시면 레위 사람 미가라고 한 사람의 그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이 되는 그런 악한 일도 이제 생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완전히 멸절될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예, 단련시키기도 하고 책망을 해서요. 저기, 예, 강 넘어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여기 가서 보시면 이쪽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이쪽에 가면 블레셋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이교도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예,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총 15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처음 나온 재판관은 누구냐? 여호수아 이후에 약 20년 지났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나왔고, 온니엘이 처음 재판관으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장은 2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1장과 2장을 읽었고, 제가 2장 읽을 때 말씀드렸죠. 예,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다시 말씀드려, 2장 15절, 16절, 17절 이런 내용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뭐 무서운 말이에요. 무정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예. 핵심 단어는 건전하다, 구출하다. 그 다음 핵심구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한번 가서, 예, 사사기 1장 27절 가서 보세요. 므낫세도 쭉 되면서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개혁성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29절에도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여러분, 아니한 거하고 못한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못한 거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 그건 능력이 없, 그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를 책망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 4년, 5년 전쯤에 우리 김은수 형제님이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저쪽 파주인가 어디에 사시면서 킷바이블에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처음 올렸던 글이 이 글이에요. 그 글들 중에 하나가, 예, 글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는가,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그러니까 개혁성경을 읽다가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못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킹잼 성경 가서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킹잼 성경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여기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게 아까 세보니까 일곱 번인가 중에 개역 성경은 여섯 번을 못했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걸 읽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경계를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사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1장을 제가 위얼스비 목사님이 써놓은 그 아웃라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예. 처음에 이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무관심. 그게 1장하고 2장이에요. 무관심.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사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믿음이 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게 1장, 2장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3장에서 16장은 그 결과 배도하게 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내용이 여기 둘째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일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악화되다 보니까 17장에서 21장에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요새 일본 그 다음에 에콰도르 여기에 지금 지진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우리 형제처럼 이렇게 느껴진 그런 사람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에콰도르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많이 죽고 지진 피해가 더 심해도 우리에게 피부로 이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 두 나라의 차이가 어떠세요? 가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일본 사람들은 침착하게, 그렇죠? 정부의 수상과 모든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말 그대로 지진이 언제 일어났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상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에콰도르 지금 사태 보면 어때요? 무정부 상태잖아요. 지진 일어났는데 거기 집에 들어가서 물건 약탈하고 그냥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질서예요.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절대 그 국가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무관심은 1장에서 2장, 거기 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18절까지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데, 예. 그 이후부터는 계속되는 패배예요. 패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책망하라서 2장에 나왔다. 니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죠? 책망해요. 그 이후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12명의 재판관이 나옵니다. 처음에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와 바락, 예,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9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은 재판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빼고 12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성경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재판관은 삼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이방 민족들이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 세겜 사람, 암몬, 블레셋. 그렇죠? 주변인 여러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사람을 막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미가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가운데 간음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겨갖고 어떤 여인이 죽게 되니까 그 여인이 죽은 거를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여인을 실어다가 사지를 다 잘라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다 보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다. 그렇죠?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거 행한 자가 누구냐 해서 베냐민을 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일 행한 사람들 놔주질 않으니까 결국 11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싸워서 베냐민이 겨우 몇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악한 일, 그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사사기 맥락기 1장 오늘 1장 간단하게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8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유다가 자기 형제 누구 시므온 지파를 불러서 나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을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 예, 이 지도 가서 보시면 열두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나눠준 땅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호수아 맥자기 설명할 때 유다가 이 맨 밑에 있죠. 근데 유다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유다의 땅의 일부를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시므온에게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하나님이 유다야 이제 올라가서 나머지 것들 이거 다 정리하고 정복을 해라 그랬더니 유다가 너랑 나랑 같이 사니 같이 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시므온 보고 같이 올라가 싸우자 그래서 둘이 이제 올라가서 싸우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베색에 거하던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7절 가서 보니까 전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서 그래서 이제 죽였다는 게 아도니 베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 베색을 쳐서 어떻게 죽여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내고 그러고서 이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승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도니 베색.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헤브론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여기 유다지파 여기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 저 밑에 가면 헤브론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 이 여호수아 맥잡기 지지난주에 하면서 헤브론을 누가 달라 그래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줬습니까? 갈렙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갈렙이 그 갈렙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드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드빌은 아마 여기도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여기 재판관들의 도시들 여기 끝에 가면 기랴세벨이라고 해서 헤브론 옆에 기랴세벨. 이게 원래 이름은 드빌인데 원래 이름은 기랴세벨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드빌이라고 했고 이걸 누가 정복을 했느냐 하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복을 해서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한테 우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도 기록이 돼 있고 어디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기에도 기록이 돼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16절 17절, 18절 쭉 가서 보시면 16절 스밧이라는데 스밧이 이제 나옵니다. 17절에 스밧, 그 다음에 18절에 가자, 아스글론, 에그론. 여러분 아시죠? 여기 가자, 여기 있는 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데 빌립이 요 지역도 이제 점령을 다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이걸 다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그러면 이제 베냐민,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예.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 사람들,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아직이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까지 남아있다. 그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요셉의 집이 나오는데 요셉의 집은 요셉에게서는 두 지파가 나왔죠. 그렇죠? 강성한 게 둘째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덜 강성한 게 므낫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그림을 보시는데 가서 베냐민 바로 위에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하고 베냐민 그 경계에 베델이 놓여 있죠. 딱 베델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호수아길 가서 보시면 베냐민에게 상속 재산을 나눠줄 때 베델이 베냐민에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땅이 원래 누구 땅이냐? 베델이란 땅은 누구 땅이에요? 원래가 베냐민 땅인데 정복은 누가 하냐? 에브라임이 가서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에 나오는 도시예요? 여러분 베델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맨날 할 때 찬송하는 거 그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바단아람 시리아로 이제 가는 가운데 어디에서 잠을 잤어요? 베델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렇죠?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창세기에 나오던 그 도시가 그게 똑같은 그 베델입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베델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베델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는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걸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영대학을 이제 보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스터디 바이블이 가장 좋은 성경입니다. 스터디 바이블. 이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펴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관주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관주 있는 성경 거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성경을 가서 보시면 다 관주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공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요 구절은 어느 구절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왔고 이렇게 해주 그게 관주, 영어로 레퍼런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가운데 칼럼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이렇게 기록을 제가 지난번에 미국 성경 10종류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다 봤으면 다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칼럼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안에 성경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구절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구절은 어디하고 똑같고 어디에 처음 이런 게 연관이 쭉 되어 있는 게 관주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바이블은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바이블은 끝에 가서 보시면 맨 뒤에 약 400쪽에 스터디 바이블 부록이 있는데 이거는 사전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전은 이거는 주석을 담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전 중에 하나 제가 베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델. 베델 항목을 가서 제가 읽습니다. 베델.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베델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서쪽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으며 이해하시겠죠? 예.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여기서 꿈을 꾸고 루스라는 이름 대신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예. 28장에 가서 보시면 도망가다가 꿈 꾸고 한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자. 야곱이 이제 바단아람에 갔어요. 거기 가서 아내들 넷을 얻고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 뭐 그 다음에 딸 하나 다 얻고 와서 나중에 그 딸이 그 세겜 사람들하고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거기서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일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황당하게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라 그래요? 베델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야 살겠다. 그렇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자 해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창세기 3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지금 여기 다 설명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점령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으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다. 오늘 읽은 거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언약궤와 또 장막이 성막이 오랫동안 머무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다른 구절 살펴보니까 베델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사무엘이 여기서 순회 재판을 했던 그런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솔로몬이 다스리고 북쪽에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누가 다스려요? 11지파는 누가 다스려요?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이 다스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그럼 모든 사람 다 이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편에 붙을까 봐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 베델에 두고. 베델이 맨 끝이에요. 바로 여기 붙어있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두고 하나는 저 끝에 둬요.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단이에요. 단.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열두지파가 보시면 열두지파의 맨 위에 있는 도시가 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베델이 있는데 이 베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맨 밑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 섬기고 요 밑에 있는 사람 여기 가서 섬기고 절대 예루살렘은 가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했던 도시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그러한 그 본거지로 여기 베델이 나중에 이제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그렇게 되면서 베델을 향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베델을 치려고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 요시아 시대에 그와 같은 대언이 다 이루어져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지도 선도가 96쪽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제가 자랑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지도니 선도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나라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헌물제도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 뭐 사탄의 삼위일체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거 하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그냥 펴서 가나안 족속 여기 가서 가나안 족속 찾으면 가나안 족속에는 몇 족속이 있고 시작은 어떻게 됐고 그렇죠? 어떤 일들을 했고 가나안 이런 모든 내용이 안에 설명이 돼 있으니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스타디 바이블입니다. 근데 성경을 출간한 제가 이게 보니까 가장 안 나가는 게 이 성경이에요. 가장 안 나가는 게 묘해요. 하여튼 가장 안 나가는 게 이성경이고 같은 성경도 이성경이 가장 안 나가요. 뭐예요? 열려 있는 게 안 나가고 닫혀 있는 것만 90% 정도 나갑니다. 뭐예요?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게 지퍼로 닫혀 있는 게 90%. 예. 그다음에 열려 있는 성경 한 10% 이렇게 되고 이 큰 글자 성경 여러분 보시면 큰 글자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게 뒤에 지도 몇 개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또 많이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 킹잼 성경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 그럴까 피터 와크만 박사님 기리는 그런 글을 간단하게 킷바이블 사이트에 올렸어요. 올해 향년 94세 만 94세 5개월인가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썼듯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He went to be with the Lord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갔다. He went to be with the Lord.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성도들이 죽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소천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참 그분 그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듣고 뭐라 그럴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을 쓰거나 이럴 때 그분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과격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언급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의 너무 많은 그런 장점들 이거 자체를 혹시 무시한 게 아니었나 이런 좀 반성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킹잼 성경을 하고 제가 요새도 이제 글을 다 써서 올리고 하지만 그러한 많은 방대한 그런 지식과 이런 그 성경 사본학에 대한 이거는 세계 최고예요. 말 그대로 목회하는 거 목회자로서의 그 심성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해하는 거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경계하고 하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사무엘기 하에 있는 사무엘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기리는 그와 같은 그 시편 그 말씀 거기 애가를 올렸는데 저 역시 똑같은 그 애가를 올렸어요. 너무나 귀중한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강조하는 말이 알아야 산다. 얼마를 제가 강조하는지 몰라요. 알아야 산다. 심지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그런 훌륭한 그 선진, 믿음의 선진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지키고 확신을 주고 싶어 했던 거, 그건 뭐예요? 성경에 대한 확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